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러면은 여러분 참 웬만한 분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을 압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려서 이긴 그런 사람이죠.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심지어 칼로 자기의 살을 찢고 창으로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피를 흘리며 제사를 해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리시고 그 밑에 흐르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흩어버리는 그래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부름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대의 좀 최고의 또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오늘은 자기의 못지않는 영성을 소유하고 어쩌면 더 큰 일을 감당할 그런 또 하나의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의 부르심을 예비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우상을 청결하고 또 당시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왕들에게 사명을 주며 또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또 부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이크와 같은 스피커와 같은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라고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부르라 사람을 세우라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나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일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엉뚱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을 손으로 헤아리면 무려 100사람이 넘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만 100사람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저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저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으로 여기고 제게 복음을 전했고 주의 사랑을 전했고 주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참으로 위하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기름 부으시고 주의 사역자로 세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권면했고 그 중에는 부모 같은 장인 장모님도 계셨고요 그 중에는 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저를 향해서 인간적인 만남만을 추구했다면 그저 아는 사람 서로 재미있게 즐기는 사이 정도로만 끝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만나서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로만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릴레이션십 혹은 어떤 쾌락을 같이 도모하고 즐거움을 도모하고 인생을 나누는 어떤 정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남들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나단의 그렇게 저들의 만남을 그렇게 생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을 부르기 위하여 만나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키웁니까? 그건 단순히 낳고 키우기 위하여 그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녀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아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길 원하고 어떤 사명을 줄지를 하나님이 줄지를 모른다면 그 아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육신의 자녀를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낳아서 키워서 잘 되는 것을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낳게 했고 그 사명을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 마리아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비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육신의 부모들에게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곧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자녀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몽이라는 걸 꿈쫓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셨든 안 주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혹은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왜 내게 입양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아이를 낳게 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알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저 성경만 가르치고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이들과 생활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지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영적 스승입니다. 같이 먹고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응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냥 만나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내가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혹 그 부모가 알지 못하여 그 사명을 알려주지 못했다면 그 아내가 기도하면 그 남편을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쓰실지 그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그 부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14절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바위를 깨뜨리십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의 난리 법석에 요동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게 여러분이 만난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고요한 가운데 바쁘게 세상 삶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목적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게 만듭니다. 가족끼리도요, 서로 만나기 바쁘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묵상할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적습니다. 그냥 내 아이를 향하여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뚫어지고 불이 일어나는 같이 요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묵상하는 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바쁨과 모든 요란함과 모든 소란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어디로 쓰시길 원하는지 무엇으로 부르길 원하는지 어떤 사명을 주길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를 어떻게 쓰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어떻게 쓰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를 향해, 그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르시는 사명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택하여 한정한 시간을 택하여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그 사명이 너무나 바쁘고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 새벽에 모두가 나와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사명 하나님 주실 줄로 믿지만 깨닫게 해줄 줄 믿지만 그렇게 해도 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바쁘기는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같이 흔들리는 정말 요동하는 삶 너무나 바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이 너무너무 바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육신을 소진하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진 가운데 요동하는 가운데 바위가 깨어지는 그런 요란한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번개불이 번쩍번쩍한 듯한 그런 요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세밀한 음성이 저에게 들리며 저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을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을 맡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정체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 남편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아내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혼돈합니다. 혼선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만 이해하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줄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대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이 어떤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로 쓰시겠다는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사가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그 부르심을 듣고도 알고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은 상당히 혼란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로 그 인생이 남아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나의 부르심을 나의 부름을 저들에게 선포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이 저들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면 안 돼, 이런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잡아 흔듭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명과 부름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나의 사정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이주의 환경과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막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묵살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실패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마구 흔들릴 때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우리를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세상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를 위한 사람으로 보게 끔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영원한 삶을 얻고 산다면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먼 날에 행하겠다라고 미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처럼 달려나가야 합니다. 40주야를 뛰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서 40주야를 뛰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때를 썼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40주야를 뛰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던 날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던 날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부르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인생인 것 같아도 그러나 날 좀 죽여주세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버린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 시간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흩 넘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떡과 물을 주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셔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는 사명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케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요즘 그 유행가 아주 그 저 뇌리 팍 쓰는 유행가가 애들 사이에서 막 유행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이런 노래들 많이 부르고 다니 애들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무언가 중독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일들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나약하다고 믿으면 믿는 순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더 가치 없고 더 쾌락적이고 더 육감적인 것을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못난 인간이요, 하나님 나도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건강이 어떻게 되었든, 지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었든, 성품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사이코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 인생의 감정이 너무나 컸어요. 크고 인생이 어떤 때 너무 하이퍼가 됐다, 어느 때 너무 침울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하던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입술로. 가장 사이코틱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라고 사이콜로지스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크게 들어쓰셨습니까? 그 열두 명 중에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버렸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인방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교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쟁을 하여 대승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초전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와서 손을 보면서 아부 하니까 그 왕을 살려주고 그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죽일 자를 살리는가?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며 그에게 큰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이제 바쁠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바나바가 그랬듯이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야 할 밭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12결이야 되는 소를 몰고 밭을 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결이,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2결이면 몇 마리의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죠? 24마리. 당시로서는 대단한 갑부입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두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보게 되면 21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12마리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소였습니다. 자기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열두 마리의 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성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사업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터를, 내 가정을, 내 직업을, 내 학업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부렸던 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그 순간 변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지만, 눈에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달라 하니까 예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축복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것이냐,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것이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할 것이냐,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머뭇머뭇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캔슬하 캔슬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머뭇머뭇하지 아니하시고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까를 놓고 여러분 고민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기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의 학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일까요?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그것에 대한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그 사명과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거든 주님 오늘부터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알려주시고 부르심을 알려주셔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를 통하여,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나를 통하여, 나의 교우를 나를 통하여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라 한 그 사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농사짓는 소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하시고 일절 깨끗함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